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 큰 복을 주겠다는 내용과,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을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15절부터 맨 마지막 절인 54절까지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받게 될 저주와 그들의 고통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에 비교할 때네 배나 많은 분량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너희가 큰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지난 주말에 지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전체를 좀 보면서 대화를 나누겠는데요. 축복의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봉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큰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온, 광야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팔레스틴 지역을 정복할 것이다. 이 정도 차원의 약속이 아닙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만나게 될 저주를 설명하는데요. 15절부터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의 내용이 20절에서 6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겠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의 태도를 보면 부모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자녀의 가족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다운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아도 옆집 아이가 그런 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다 마음에 쓰이고 우리의 관심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결정에 관심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이 1대1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언약의 피를 받아서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분량의 피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뿌립니다. 성경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외에 피를 사람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뿌린 유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피를 뿌리며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가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언약 체결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눈감아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피를 취해서 성소를, 그 성막을 깨끗이 하는 일들을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죄의 핵심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피로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진 유일한 삶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삶, 순종을 통하여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순종하면 복받는 내용보다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 이 내용이 네 배나 많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더센트 365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묵상하는 모든 내용은 저주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질병의 재앙이 있을 겁니다. 폐병, 열병, 풍제, 한제, 악질, 질병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근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23절에 나옵니다.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예, 뜨거운 태양과 메마른 땅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사람이 거할 곳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군사가 다 쳐들어와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고 왕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죽여서 먹으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이 쇠약해져 맥일 풀릴 것이다.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으로 이제 막 진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신명기 28장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을 필요로 하지 무엇인가 마음 중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성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길을 지나 이제 비옥한 땅 팔레스타인들이 지역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만나게 될 신이 있습니다. 바알 신입니다. 아주 변덕스러운 신입니다. 많은 자녀를 약속하고 풍요를 약속하고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기는 하는데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인간에 대하여 분노하고 막 화를 내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신을 달래주기만 하면 이 바알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기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흥분하지도 않는 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고상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줄 아는 신입니다. 실제로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탐욕과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빼앗겨 아수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오늘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순교했던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옥의 나치의 수용소에 있을 때 그가 쓴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거리가 있어야만 기도하게 되네. 그때마다 나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말일세. 보네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평탄하고 마음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순종을 다짐하게 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본인도 알지만 그 훌륭한 신앙의 한 위인이었던 그분도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지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인생의 풍파를 만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 우리의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인생을 어떤 길로 펼치시든 간에 우리 앞에 길을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결단하며 순종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컨 찬스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